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중보기도학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아카데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다녀온 이후에 기도에 관해서 쭉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시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일들을,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케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또 기도하는 현장이 실제의 현장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또 아니면 일상의 습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5절에 비유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참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으로나 아니면 특별한 때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밤중에도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했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고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이 누가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비유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벗이 있는데 세 명이 나타납니다. 떡떡 새덩이를 빌려가는 벗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새덩이를 빌려주게 되는 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리러 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또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이렇게 그 또 다른 벗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 벗,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떡을 빌려주는 사람들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떡을 빌려주게 되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넉넉했더라면 사실 자녀들이 자는 방과 부모님이 자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유대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한 담요를 깔고 한 넓은 담요를 함께 자녀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이 자녀들이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 세 덩이를 주는 이유가 친구 됨으로, 벗됨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벗됨으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청함,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없는 뻔뻔스럽게 요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청함은 파렴치할 정도로 협박 수준으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여기 보면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일어나져서,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수동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나타내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비유를 한번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참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발췌해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의 인생 지표로 삼는 사람들을 보곤 했습니다. 참 유명한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구하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겸손하면서 간곡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찾으라, 찾으라는 또 어떤 단어입니까? 찾으라는 이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찾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의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며 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9절 10절과 5절에서 8절과의 관계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더구나, 더더구나 용법, 더더구나 논정용법, 또는 하물며 논정용법. 벗됨으로는 주지 않아도 강청함으로는 주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청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을 열리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진노하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하셨죠? 구하지 아니함이라. 첫 번째는 구해야 되겠죠.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계속 열렬하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약에도 보면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민수기 11장 말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섞인 다른 종족들이 먼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울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울음소리와 그 원망소리가 확산되어지면서 전 이스라엘 전체에 원망의 물결이 쌓였습니다. 다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참외와 오이와 마늘과 파와 부추를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게 모세가 기가 찼던 거죠.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며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기를 주겠노라. 고기를 하루분, 이틀분, 5일치분이 아니라 한 달치분을 고기를 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요. 얼마큼 쌓아졌습니까? 두 규빗 정도 쌓아요. 두 규빗 정도면 거의 1m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8, 90cm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 고기들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막 거두었다가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진노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구해서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라고, 찾아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표현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누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주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 눌린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유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는 아버지 없이 살아갔던 많은 우상을 쫓고 자기 의대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로 아버지가 계시단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지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는, 문을 두드리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리로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내 고민을 말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땅 종으로 이제 팔려가 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막 건물을 지으면서 중노동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끝절에서야 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됨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기도에 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구하고 이름으로 주겠다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유대 사회에서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강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하나님과의 분명하고도 올바른 관계가 전제됨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로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믿음 없는 기도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이 올바른 정체성을 증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께 아무것이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던 기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받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누가 복음의 그 신학대로, 누가 복음은 이방인에게 또 소외된 자, 비천한 자에게 쓰여진 복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타락된 이 세상에서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넘어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간구하라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더 남았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용서하며 살라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악의 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렇게 간구한 이 내용들은 주기도문에서 더 요약된 기도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더더구나 또 하물며 논쟁용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생선을 달라는데 다른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라면 그런 거죠.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때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여기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과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부지런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마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것에 총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 보면 성령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의 온갖 은사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아까 로마서 8장을 읽었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로가 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항상 틈이 있고 항상 모자람이 있고 항상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잘못 구할 때가 있고 참으로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중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열매들 보십시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그 열매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나타나는 열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열리고 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케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대가와 그리고 그 열매가 주어질 때의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멍에를 함께 메는 것입니다. 함께 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주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다면 제가 자주 예화를 드렸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즉시 가서. 우리는 자꾸만 혹시 이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내가 즉시 가서 장사를 하면 남기지 못할까? 아무것도 이윤이 남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돈의 개념으로 계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한다면 열심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결단하시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막막하고 힘들어서 기도 자리에 왔지만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나한테 주어진 짐이 무거워서 그냥 기도할 입술 뭐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냥 지쳐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세상의 짐들이 만만치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사건 누가복음 이제 두 장 앞에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죠? 그렇게도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던 모세를 그 변화산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신약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임하는데 아주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웠다.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장에 보시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였다고 나와 있죠.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렇게 예수만 보이더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됨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3절 찬송가에 보면 3절 참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옥 같은 그런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뭐라고 했냐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처음에는 물결도 많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나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고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마음껏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많은 폭풍우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아까 말한 5절에서 8절까지 비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숨겨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떡을 요구하는 이 친구 떡을 요구하는 친구는 지금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해달라. 떡 세 덩이라는 것은 보통 하루에 먹을 분량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떡 세 덩이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떡은 내가 먹을 떡이 아니고요. 내가 먹을 떡이 아니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내 필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 발견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비유를 들면서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이웃은 누군가 어디에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도 보면 이 밤중에 강청하고 있는 이 벗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 헐벗고 굶주려 기진하고 있는 어떤 나그네의 아픔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내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보면 여행 중에 온 그 친구 기진하고 밥을 먹지 못해서 온 친구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데 하나 필요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에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나그네가 불쌍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이 비유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나그네같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고 불쌍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주지 않는 그렇지만 강청함으로써 타인에게 주는 그런 이름 모를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셔서 모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그 음성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88장 아까 설교 중에 있던 찬양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과 자녀됨의 확신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을 위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